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가 1절 말씀이 오늘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2절, 3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심령들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지금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울리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귀한 시간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양회를 또 같이 가게 되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양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각자를 돌아보시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또 수양회 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사기를 마쳤습니다. 사사기를 마쳤는데 예전에 사도행전을 마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쳐갈 때에는 목사님,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실 건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했는데 지난주 사사기를 마쳤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물어오시는 분도 없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나오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가 되면서 제가 살짝 삐칠 뻔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무관심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한번 신약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을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굳혔습니다. 사실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죠. 제가 처음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금요일날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는데 여태 마치질 못했습니다. 우리가 격주로 모이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네요. 그러나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르게 됐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과 겹치기도 하고 굳이 또 복음서를 들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서는 네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 공관복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공관복음은 어떤 복음서가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공, 같이 공, 그리고 볼관 자를 써가지고 그 보는 관점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기적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의미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이 요한복음 가운데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과 뜻과 목적들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성경책 중에서 가장 쉬운 책 중에 속하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지 신앙생활 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주로 그렇게 권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이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복음을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심오하고 깊이가 있어서 파내고 파내고 또 파내도 다 파내지 못하는 그런 신비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풍성한 내용들이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얼마간의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시기를 원하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더욱 진리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았는데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하기를 태초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그 창조 사역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짓기 위하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구약 성경의 첫 기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 1절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론 그건 히브리어고 여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태초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어떤 새로운 창조를 요한사도는 지금 기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1장 4절 5절에 보시면 거기에 단어들이 생명 또는 빛, 어둠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죠. 이것은 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 기사 속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그 처음 창조를 염두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지금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시는 새 창조에 대한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새 창조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도 구약의 그 창조 기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를 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있었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죠. 이 이야기는 만물이 있기 전부터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 존재는 영원한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보다 앞서고 있으며 시간보다 크며 영원하며 변함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처음부터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퍼스널 캐릭터로 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화시켜 있죠. 인격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 표현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다라고 보아집니다.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이런 표현들은 인격체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사물들이나 비인격체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인격체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그 태초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커넥션을 이루고 있었고 릴레이션십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단정지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그 의문점을 품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구절을 그냥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을 굳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집중력이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분, 1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주의가 산만하고 정신이 흐트러져서 집중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와 비슷한 집중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의심스럽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불면증으로 시달려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교회만 오면 설교를 들으면 항상 잠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설교 CD를 여러분 가져가셔서 불면증 있는 분들은 치료요법으로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께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지루할까? 왜 이렇게 정말 졸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설교를 이 시간에 졸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는 아주 좋은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졸지 않습니다.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십시오.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되기도 하고 긴장, 초조, 불안, 공포, 스릴과 서스펜스 뭐 아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목사 되실래요? 잘 들으실래요? 예? 목사하기 싫으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의 용도가 뭡니까? 말은 왜 필요한 겁니까?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도구이죠. 그렇죠? 그것이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수단이 바로 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간직하고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서 그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행동과 그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어떤 우리에게 전하여주는 메시지가 되고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문둥이를 고친다든지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도 그렇고 무리를 걷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 앉으셔서 땅에다 글씨를 쓰는 것조차도 거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시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곧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단지 말이라는 어떤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뒤에 붙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여기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뒷북치며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진배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한 구절 더 보죠. 히브리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좀 뒤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신약성경 353페이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내내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 개역 성경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혁성경의 이 부분만큼은 그 번역이 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는 그저 이제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차원입니까? 예전에는 선지자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말을 대언하는 것일 뿐이죠. 그 말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저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말씀으로 오셔서 그 인격체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죠. 구약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눈에 펼쳐지고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왠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보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내면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들이 더 악랄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되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역할을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겠죠? 어떻게 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세워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셔서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요 자세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6장 38절 6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 세 가지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시험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응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뭐 돌로 떡을 만들거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껌이죠. 뭐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그건 뭐 아무것도 일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단이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십시오. 이 천하만국을 얻고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십시오라는 그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본인이 능력이 있고 그것을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자기를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일들에만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아무리 좋고 영광스럽고 인정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길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그 길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참혹하고 수모를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길이라면 그 길을 기꺼이 가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된 그 역할과 사명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사는 삶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사셨던 그런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좀 놀라십시오. 네, 좀 놀라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좀 놀라야 돼. 놀라지 않는 게 참 신기합니다. 놀라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전 인생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표방하는 그 모습으로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뭐라고 나와요?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 같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십시오. 거의 진달래꽃 표시, 국화꽃 표시, 별표의 당구장 표시까지 잘 해놓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된 역할로서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속에서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전 삶이, 행동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동일한 방식대로, 동일한 모양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 속에 그렇게 보내시고 있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던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이것처럼 영광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처럼 그 인생을 통하여서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보냄은 우리들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은 내가 산다라는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을 그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 일들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책임과 사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잊고 살고 있고 전혀 그렇게 살 마음도 관심도 갖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보셔야 합니다. 신자의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된 모습이요, 신자의 정체성이요, 존재론이요, 신분이요,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후레쉬를 들고 비춰주고 가는 곳마다 소금이 필요한 데마다 소금을 뿌려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셨듯이 우리 존재가 빛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인하여서 거기서 빛이 발휘되고 거기서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의 일거수 일투족,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인격과 성품,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나타내는 그 역할이 바로 신자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죠.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모습은 상당히 줄어든 듯한 느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는 건 아닙니까? 다 숨어 살기로 한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신자된 모습을 숨기면서 살고 있죠. 교회도 큰 교회로 정해서 내가 숨어들 수 있는 교회로 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 교회도 숨기 좋아서 와 계신 분은 혹시 있진 않습니까? 드라마상에 배우들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역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대장금은 그 이영애라는 배우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장금이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요즘 뭐 어떤 드라마 보시고 지내십니까? 요즘 뭐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다 이순신. 아이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신이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충무공 이순신을 자꾸 생각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실 줄로 압니다. 최근에 광해라는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 나오는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짜 왕, 진짜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감독은 그 배우를 섭외를 합니다. 스카우트를 합니다. 그것은 그 영화나 드라마 속에 있는 배역을 100% 잘 그려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려내는 배우가 좋은 배우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은 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원한 감독 대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의 맡겨진 배역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맡겨진 배역이 무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죠?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 하는 행동, 거지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욕할 것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를 지키기 위하여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은 다 신자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옳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자칫 그 그리스도가 온전치 않게 증거됨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을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동의만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격으로 그것이 배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폐요, 부작용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교인 수양회에 가야 됩니다. 이번 수양회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오늘 말씀과 아주 딱 떨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양회에 주 강사로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고 가지 않기로 핑계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련회를 참여하실지 않으실지는 누가 오느냐의 문제도 아니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을 얻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로 힘쓰고 또 구하시고 또 전교인 수양회도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